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교적 이렇게 포근한 이렇게 날씨입니다. 그렇죠? 지난 여름에 유례 없는 더위가 기승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이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더만 또 올 겨울은 추위가 또 유난히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이 되어서 이제는 추워서 못 살겠다. 참 사람이 변덕이 심해요. 조금만 더워도 추워도 그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정말 기가 막힌 그 위치에 딱 해서 정말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여기서부터 한 10도만 더 올라가고 10도만 더 내려간다면은 이 지구에 사람이 진짜 고통스럽게 한 20도 이상 현재보다도 차이가 난다면은 거의 생물이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지구가 좀 병들었다 해도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거짓것이 난무해서 정말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난밤 잘 주무셨지요? 어제는 이게 한방눈이 내려와서 야, 이 내려갈 때 눈이 오면 어떡할까 좀 걱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 눈이 오기를 제일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산불 담당자입니다. 산불 담당자. 산불 담당자는 눈만 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지르려고 해도 불이 안 타요. 눈이 수북하게 이렇게 이제 쌓이면은. 근데 눈 오는 것을 제일 꺼려하고 제발 눈 오지 말게 이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도로 정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소양의 부서에 보면 산불 담당자도 있고 도로 정비 담당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곤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눈이 와서 산불 위험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님 제발 눈 안 오게 해주셔서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 다 들어주려면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렇게 뭐 연초에 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덕산에 와보니까 곳곳에 아직 눈이 이렇게 덜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푸근해서 눈이 오다가 피로 변한 거예요. 덜어는 오다가 덜 녹는 눈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데 도로 정비하는 목사님이 상당히 긴장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도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본관에서부터 저 소망교까지 아침에 이제 도로 상태를 다 점검을 하는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보냈어요. 시작도 주님의 은혜로 하면 했는데 마지막엔 주님 안 도우셔도 괜찮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고 내일까지, 내일 철수할 때까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다 도로를 점검하다가 마음에 심히 큰 평안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이 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뭐 그런 것은 좀 어느 때는 좀 믿었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 할지 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할지 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아는데, 그 뭐 눈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눈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진짜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대요. 그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46편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막 찾아보고 싶지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야, 이날 새벽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소양간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인들이 가득해 있는데 진짜 이 성이 요동치 아니하고 눈 때문에 뭐 우리의 마음이 막 이리 저리 막 갈등하고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 언제부터 도와야 하나님이, 야, 이날 새벽에 내가 도로 점검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도우시나, 6절이 이제 그 도우시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허나, 이방이 허나하며 왕국이 동하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뭐 눈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도로 정비하는 목사님을 보면은 자꾸 슬슬 이제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목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밥이 넘어가십니까? 기도를 해야지. 예,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막 이제 그러는데 그분은 뭐 주위에서 뭐라 가든지, 예? 뭐 헌하고 떠들고 뭐 막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 내가 땅을 녹이겠다 이 말입니다. 눈이 온다 할지라도 땅에서 다 녹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엑셀 온돌 파이프를 이렇게 땅에다 깔아가지고 눈이 오는 족족 다 땅에서 녹는데, 아, 진짜 그 눈이 안 쌓이고 다 길에 녹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뭔 걱정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와 함께 지금 어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아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세가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럿이 지고 간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떠맡기니까 그 사형수가 죽어야 할 사형틀을 지고 가니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주 그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섬찟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박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아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동교동 어느 이제 집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큰 집을 어느 동교동에 있는 큰 저택을 얻어서 거기서 교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 어디 번지수를 가르쳐 주면서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그쯤 가가지고 번지수 찾아가는데 큰 집, 진짜 담장도 높고 정원수도 있고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그 집을 얻어서 이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한테. 목사님, 이 집이 어느 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 리가 뭐가 있어요. 번지수 알고 찾아가는데. 이 집이 차지철 제3공화국 때에 대통령 그 경호실장인 차지철 씨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쩐지 집이 크고 좋더라.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집을 얻어서 예배당으로 쓰게 됐는가 내력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차지철 씨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아주 차지철 씨가 죽었을 때 참 안 됐다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제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을 내놔도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예배당을 구하다가 예배당을 장소가 없는데 어느 복덕방에서 맨 나중에 근데 뭐 이런 집도 되겠습니까? 어떤 집인데요? 이게 좀 소문이 안 좋게 난 집입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지철 그 죽은 경호실장의 집이다는 거예요. 근데 흉가가 돼가지고 몇 년째 그 집을 아주 헐값에 그냥 세를 내놔도 차지철 씨 집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고 그냥 다들 내가 그 집에서 했냐면 제명에 못 죽고 나도 총 맞아 죽을런지 모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배당을 구하던 차에 가서 보니까 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뭐 정원도 넓고 집도 크고 막 이 고가의 정원수도 있고 야 방도 막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공짜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쓰고 있더라고요. 흉가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공짜로 주어도 그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안 들어온대요. 그렇죠? 여러분 희대의 흉악범이 입었던 살인수가 입었던 옷을 여러분이 누가 딱 주면 모르면 입을 수 있지만은 이거 희대의 이 흉악범이 입은 옷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을 하는 그 죄수들은 흉악범이고 그 시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후레네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못 지어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의 출신지가 구레네 지방이에요.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가 지금 그 당시 구레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살다가 어떻게 유대에 와서 시골집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저 어떤 분이야 하고 궁금해 왔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다가 보니까 군병이 너 이리 와 이거 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동하고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정말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때려 죽어도 하기 싫은데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지요. 살다가 보면은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그 수양에 올 때요 어떤 분들은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분이 있어요. 아니, 수양에 와서 믿음을 배워야지 잔머리를 굴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제발 좀 이제 그런 것은 새해부터는 좀 털털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교의 차수에 안 와요. 항상 그 본교의 차수에 오면은 여러 가지 구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청소하라, 세척하라, 또 어디 저기 저 안내 쓰라, 쓰레기 청소하라, 뭐하라, 뭐하라,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수양회 하다가 보면 많아요, 안 많아요? 예? 그 여러분들 와서 편하지요. 그런데요, 사실 편한 것도 있지만은 안 편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어떤 분들은 하는데 사람들은 딱 하다가 본차수에 가보면 막 구차나가 잔일들이 많으니까 교회 차수에 안 올 때 한 몇 명 안 올 때 하면은 명단을 보고 너무 수가 적으면 아예 세척 명단에 빼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수양에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은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세계는 배우고 갑니까? 못 배우고 갑니까? 못 배우고 가는 거예요. 수양 회비 내고 나와서 그 마음의 세계도 못 배우고 가는 건 사실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의사와 내 어떤 뜻과 상관없이 다 주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 마음속에 아, 내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해내야겠다. 하나님 빨리 왜 안 보내주십니까? 지금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럽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줘도 마음속에서 아이고 난 못하겠는데요. 나 힘드는데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합니까? 나이 늦고 말도 못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도 늙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시죠. 자, 뒤로 빼고 핑계 대고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모세의 목덜미를 잡고 와 하고 끌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잖아요. 하나님이 말 못한다니까 아론까지 예비해 주시고 벙어리, 소경, 귀머거리, 눈밝은 자 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 그 문제 안 돼. 그래서 이제 자식들과 함께 다 애굽으로 지금 이제 가다가 길에 숙소에 이르렀어요. 가기는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었는가 이제 가서 숙소라는 건 어려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 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숙소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일을 하도록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또 밀어가지고 보낸데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이 죽일 아니 이게 또 왜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한번 이 마음을 그냥 제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가기는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근데 지금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데 진짜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담스러운 것을 못 뛰어넘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거기 가서 내 목숨이, 내 신변이 안전할까?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지명수배를 당해가지고 그 바로와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수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죽일는지 몰라.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소경이 길을 가다가 미시와 함께 길을 갔어요. 내가 미시가 뭔가 그랬더니 어떤 외국인 소경 안내장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 애완견 그 안내견 이름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 하얀 지팡이를 갖다가 미시라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아는 분이 그 제가 서울 종로 2가 IMCA 그 뒷골목에 있는 어느 사무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서강주에 있을 때 저희 그 소경되는 형제님이 아 그래요. 좀 조심히 잘 갔다 오셔야 되겠는데 그 누가 동행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형제님을 한번 그 동행을 해서 같이 오도록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기차 타고 간다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미시와 함께 갑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소경협회에서 어디 갈 때 이제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 이제 있는 줄 알고 아 그러십니까? 그 어디 그렇게 보조하는 분이 아니 미시하고 가면 다 가요. 그 사람이 아닙니까? 아, 아니대요. 아, 그러면 안내견입니까? 아, 그것도 아니대요. 아, 목사님이 참 무식하시네, 그래요. 아, 그 목사가 무식하지 뭐 다 알 수 있나? 그 미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좀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놀리더니 아니, 미시도 몰라요. 미시도 몰라요. 막 궁금증을 대해놓고 나중에 하얀 지팡이가 그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하얀 지팡이를 가지고 기차 타고 거기 내려서 지하철 타고 그리고 IMC 종로 2가에 내려서 뒷골목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고 날까? 아이고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지팡이 이렇게 다닥 쥐고 아 여기가 보도블록이구나 아 여기가 뭐 있구나 아 이리 전봇대가 있구나 이 사람이 있구나 그 하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찾아갔다가 어느 날 목사님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방법을 이제 그 몸에서 이제 체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모세가. 안 가고 싶은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제 숙소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다. 쉬는 먹먹으로 거기서 버티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주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번 분노하시면 무서워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4장 14절에 보면은 하도 모세가 자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예? 자 24절은 화를 냈어요. 24절은 화를 내는 정도입니까? 여기서는 내가 오늘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 꽉 죽여버려. 너무 말 안 듣고 속상하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면 꽉, 어떻게 해요? 지기빌라, 그냥. 네. 이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숙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머물러 있어요? 그게 더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어떤 모양으로 죽였는지 갑자기 심장마비처럼 막 가슴이 쪼여왔는지 아니면 막 사지가 뻣뻣이 막 굳어지고 막 눈이 막 휘둘게 돌아가고 막 그냥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시뽀라가 보니까 남편이 죽거든요. 너무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보라에게 지혜를 줬는데 기지를 발휘하고 얼른 자기 아들 큰 아들 게르손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할례를 양피를 베가지고, 예?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양피 껍데기 이거를 갖다가 그 죽어가는 모세 앞에 탁 던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십보라 아내가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할례의 그 끝에는 육의 포피를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뭘 한번 경험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모세 마음속에 아,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한번 다 내려간 거예요. 한 번은 박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하는 걸 몇 년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인가 아마 한국을 오시려고 그러는데 탄자니아에서인가 오셨는데 몸이 좀 이상하더래요. 아, 이게 말라리아인 같다. 으슬으슬 감기처럼 꼭 말라리아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큰일 납니다. 좀 여기서 하루라도 좀 머물고 있으면서 이거를 좀 조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비행기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데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한편으로 내 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이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병들게 하면 병들게 내가 너무 나를 위한 그 삶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런지도 몰라 마라리아는 시간 싸움이야.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어. 이런 생각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죽는다고 한번 치자.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서 죽음의 자리에 한번 딱 들어가 보셨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죠. 지금 내가 몸 안에 내 몸 안에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육체를 떠나서 이제 당 육체 밖에 나와서 이제 생각의 속에서 그러는 육체 밖에 나와서 나를 보니까 시체로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울고 슬퍼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와서 내 무덤 위에 침을 뱉은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탁 일어나더니 기분 나쁘게 왜 침 뱉었냐고 그렇게 따질 거냐 이 말입니다. 누가 소변을 놓고 누가 큰 변을 난다 간들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죽는 사람은 말이 없구나. 그렇게 한번 내가 어떤 일 앞에든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니까 내일 게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일주일 후에 할 일 여러분 걱정한다고 돼서 뭐 될 일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오래전인데 그분이 남해에 사셔요. 상당히 그 유지신데 한 번은 그분을 제가 좀 아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렇게 쭉 차를 달았는데 그 어르신께서 저 목사님 저기 보세요. 도로에서 쫙 보니까 가족 묘지가 쫙 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 평평한 곳에요. 무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쫙 잔디가 잘 되어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무덤하고 틀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가 우리 집 가족 무덤입니다. 저기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묘소도 있고 쭉 있고 제 아내 묘도 저기 있고 쫙 있는데 근데 목사님 저기 보면은 근간에 이제 그 쓴 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잔디가 푸르지 않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묘를 쓴 그 표가 나는 있어요. 목사님, 저 묘가 누구 묘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알 게 뭐예요?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 묘가요, 네 묘짜리입니다. 네 묘짜리. 본인의 묘짜리를 미리 이렇게 다 해놨어요. 가묘라고. 내가 죽으면은 저 자리에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 옆에다가 딱 좋은 자리에다가 자기 묘자리를 딱 주면 자기는 이미 내가 죽어도 내 묘자리까지 내가 살아 생전에 다 준비해 놓고 산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별로 필요가 없는 일이더라. 내가 안 해도 내가 죽으면은 누군가가 다 해요. 부모가 없어요? 친척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나는 혼자밖에 없다. 길에서 객사를 했다. 그럼 누가 치워주냐면은 나라에서 다 치워줘요. 내가 대덕 수양관 이 앞에서 죽었다 합시다. 오늘 죽었다 갑시다. 그럼 내일 갈 때 그냥 다 차 타고만 갑니까? 5차 수양회 때 이제 노인 수양회 때 딱 오니까 오 목사가 떡 드러나가지고 딱 5차 수양회 끝나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와도 해골이 그냥 다 썩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당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는지는 몰라요. 여기 진행 총무님이 하실런지 도로 정비님이 하실런지 모르죠. 누가 쳐도 다 쳐요. 누가 고생을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찌하든지 저 화장터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죽으면 이 대덕산 소나무 아래다가 누가 묻어도 묻어줘요. 알겠습니까? 무용고자라고 해가지고 묻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 후의 일을 걱정할 필요 한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마음이 참 그 높고 강박하고 거스리고 완악한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날고 긴 기대의 흉악범이라도 사형을 다 시키면은 그 흉악범 인재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처리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죽음 앞에 나를 다 생각으로 서놓고 보니까 내가 교회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내나 자식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고생이 돼도 가족들이 살기는 살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죽어도 다 살기는 살더라고요. 좀 그 순간 고생이 돼도.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 것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구나. 죽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매임에서 마음이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것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죽음이 참 좋은 거구나. 우리가 이 빈약하고 썩고 병들고 이 낡아져가는 육체 속에서 평생을 산다고 생각,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낡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흙의 몸에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도 예수님과 함께 건너면은 이게 복인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걸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모세가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왜 부담스럽습니까? 결국은 보면은 죽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혹시 죽을런지 몰라. 이러다가 혹시 내게 손해가 될런지 몰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런지 몰라. 이 마음의 생각 하나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안 가면 그러면 살 것 같아? 네가 안전하다고 머물고 있는 그 숙소, 그게 사망의 자리야. 하나님이 그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죽음을 느꼈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뭡니까? 할례의 그 표피를 양피를 이제 남편에게 던지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육신의 이 육신의 남자의 생식기의 육신의 그 끝을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날 때는 할례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왜냐,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길이나 인간의 어떤 재치나 인간의 수단으로 시바지를 통해서 얻은 후사로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아들, 곧 이삭이지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예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이삭 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살 때에 할례를 행하고 모든 종이던 남자들은 다 그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도 할례가 없이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진치고 딱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진중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그곳을 길갈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길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애굽의 모든 수치,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멀리 멀리 하나님이 옮겨버리셨다. 굴러떠내갔다. 낭떠러지에서 이제 다 굴러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반드시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은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행했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8일째가 되던 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한 배꼽쯤 떨어질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산의 아이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의 언약을 세웠는데 이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끊쳐지리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 할례는 생식기 끝에다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례의 언약을 어디다가 세웠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그 할례의 언약의 표징을 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아브라함이 네가 옳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을 걸쳐서 17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다시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이 몸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이 피값으로 우리 몸까지도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를 더 이상 이 죄의 병기나 창기의 지체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새기냐면은 이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게 이 할례라고 하는 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흔적이 딱 있는 거예요. 흔적이 딱 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아, 이제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값으로 삼바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실제 이제 삶, 구원받고 난 후에는 삶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는 사실 마음의 할례를 행치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 많은 인간적인 것들이 찍기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어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다 여기까지는 못 미친 거예요. 기다려도 자식도 안 해주고 하나님은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형편을 보고 세월이 흘러가도 점점 몸은 늙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져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또 첩을 얻어서 시바지로 이렇게 자식을 낳기도 하고 별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할례에게서 벗어난 인간적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나는 실제로 예수님한테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은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삶이다.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게 할례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례 이후에 얻어지는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예, 성경에는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이 할례를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할 때에 우리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대전도 집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잠깐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것을 의식을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삶의 일들이나 시간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살던 습관대로 무심중에. 예를 들다면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야 사람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아 내가 지금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다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 브레이크를 밟는다 찍찍찍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갑작스런 상황이 딱 되면은요 브레이크를 내가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적으로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운전사가 갑자기 상황 앞에 이제 어떤 방해 물체가 나오면은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어디 쪽으로 끄느냐면은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면 자기가 부딪힐 것 같으면은 핸들을 꺾어버린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게 나온대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 잘못에 큰일 났다 이틀 났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막 나온대요. 막. 했는 것도 안 했다고 막 일단 오리발 내미던데요. 뭐 좌우 상황 결과를 안 보여. 그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 번은 지난 3차 때 제가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데 요 2층 206호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아니 새벽녘에요. 제 옆에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꿈을 꾸고 창고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왜 그래. 이 정도면 그냥 지나가는데 욕을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야, 이 뭐뭐 같은 놈아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그냥. 아니, 누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조금 있으니까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아마 꿈을 꾸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뭐 억울했는지 뭐 했는지 제 옆에 한재희 목사님이 꼭 거기서 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재희 목사 어제 저 꿈꾸다가 저기 장꼬대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장꼬대 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요 제 아닌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아니네 내 옆쪽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점심을 먹고 딱 있는데 이제 범인이 아니 범인이 아니죠. 당사자가 당사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모모모 나라 이름이 두자고 이름은 석자인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더라. 왜 그러냐? 아이 목사님 제가 전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왔다는 거지. 그거는 의식을 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미운 사람이 선 본인도 모르게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도 안 돼 입이 툭 튀어나오고 아이고 이거 안 했어 못 들은 것처럼 해 그런 경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을 하면서 살아났던 무의식 중에 살아간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그냥 노름에 푹 빠졌어요. 게임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뭐 세상이 어떤 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깜빡 제정신 한번 딱 들을 때 있죠? 제가 이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내 본성으로 무의식 중에 행할 때가 정말 많구나. 그냥 보통 인간이라면 다 갖는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일이든지 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면은. 그 선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무난한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일이 되고 그런 위치에 서고 그런 입장이 되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그래. 아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사나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 그래요. 6절인가 9절인가 거기 보면은 노아에 대한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나타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하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관념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내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왜 심판을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인생들을 하늘에서 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사해 보셨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결과를 보신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육체로 전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인간 속에서 육체에서 나온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악했다. 악하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총기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 계속 놔두고 밤마다 다니면서 총으로 난사해서 사람 죽인다면 사회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놔두면 사형 처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서 안심하고 들어놓고 자는 것처럼 악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 뭐가 그렇게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이게 너무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였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딸들의 여자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열리고 너무 좋아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치 못해서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자식 낳는데 자식 농사 잘 돼가지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 용사들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악합니까? 그게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이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건 다 쓸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완전히 부패하고 진짜 냄새나고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 없는 쓰레기로 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가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 이것들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분노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눈에 심판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면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120년이 지나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죽는구나. 근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 속에 뭐가 들었느냐면은 은혜가 들은 거예요. 120년 후에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이 목적이라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야. 120년. 그럼 120년 동안 뭐예요? 방주를 예비해라.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은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 없는 만큼 큰 거다.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방자한 마음이에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고 그스리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이 그 낳아주는 부모님을 향하여 이제 뭐 리얼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서 떠나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원래 가져야 할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마음 가지는 거야. 아버지요? 뭐 아버지면 다예요. 해준 거 뭐 있다고? 이렇게 날 키우려고 나서요. 낳지를 말지, 인간들아. 막. 아니, 막 그런 거 막 들으면 막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저걸 갖다가 그냥 확 가서 내가 올라가서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줄까? 나중에 바뀌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예요.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공평하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낳게 하고 저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은 인간 같게 살게 하고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이렇게 안 해.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그냥 완전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교만한 마음 함부로 하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이 생명. 저 말 그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 대통령이 높은 게 아니에요. 요건 참모총장이 높고 국방부 장관이 높고 무슨 군사령관 무슨 뭐 연대장 대대장이 높은 게 아니라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내무반장이 제일 높고 훈련 교장에 가니까 조교 조교 모자 쓴 사람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입으로 하고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입대해서 제일 처음에 받는 훈련이 뭐냐면은 기상 지침이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군대의 일과의 시작은 기상으로 시작을 해서 지침으로 끝난다. 그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훈련을 실시를 한다. 기상하면 벌떡 일어나고 지침하면 벌떡 누워라. 그리고 침상 삼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나무 이렇게 여기 후로링 있잖아요. 요 똑같은 나무예요. 고개 심상 끝에서 세 번째 딱 그 끝에다가 엄지발톱이 딱 맞아야 돼요. 나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돼요. 나오면 자른다 하고 들어가면 벤치로 이제 발톱 뺀다고 그래요. 딱 쓰면은 이걸 딱 보고 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그 쥐봉 막대기로 가지고요. 정신을 이제 거기다 두게 하는 거죠. 딱 취침하면 딱 거기다 서야 돼요.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못 맞춰도. 취침, 누웠다가 기상. 취침, 기상. 긴장하다가 취침 누우니까요. 딱 좋더라고요. 고향 생각도 나고. 한참 듣더니 기상. 동작 봐라. 무섭더라고요. 빨리. 이제 점점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취침, 기상, 취침, 기상. 나중에 누울만 하면 기상. 일어나려면 취침.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 30분 하니까 온몸에 땀이 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 시간이, 여러분, 이 말 듣는 시간 뭐 길고 지루하다고요? 한번 취침기상 훈련을 이 훈련소로 딱 시키면은요, 그 입 딱 다물어져요. 진짜. 나중에 이 사람 취침, 자기 입이 아프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주먹하더니 요 새끼손가락이 하나, 이걸 봐라. 이리 하면 취침, 기상. 가다가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요. 이야, 조교 손가락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조교가 막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로지 저 사람에게서 어디 은혜의 말 한마디 난 거. 다 시켜놓고, 힘들지? 군대는 이런 거야.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과 격이 다른 경애라는 것은 너무 크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우니까 감히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렇죠? 박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병자하고 하사가 자주 싸우고 이등병하고 상병하고 싸우지. 병장하고 대위하고 싸운 거 봤나? 이등병하고 육군 참모총장하고 싸운 거 봤나? 너무 크면은 아예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리 다섯 살 먹은 손자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겼다고 막 자랑하면 사람들이 아유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버절이라 그러지? 그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애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방주를 지었구나. 아, 목사님이 5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을 저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경애함이 마음에서 컸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구원받게, 막, 이건 맨날 구원, 죄사함 구원, 아이고,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하는 짓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 구원밖에 없다는 건, 그 교회는 예수밖에, 구원이 누구예요? 구원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작은 생명의 씨 안에 그 씨가 어머님의 난자와 딱 만나서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착상이 되었을 때, 자식이 사는 궁궐 속에 딱 착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나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라는 사람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넣어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말씀을 전한 종들도 마음이 커지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전에는 허물만 보이던지, 야,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셨구나. 지금은 저렇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50년 전에 박 목사님은 군대 하사관 지원했는데 낙방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50년 후에 전 세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지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소유로, 네 열방을 네게 준 네 소유가 땅끝까지 되리라. 제가 지난 연말 연초에 호주 수양회하고 피지라는 나라, 피지란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섬나라인데 인천공항에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피지섬에 도착을 막. 진짜 망망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이제 그 피지 시드니에서 쫙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내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 물론 몸은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내가 보냈구나.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아, 이 말씀이 타고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5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소유, 열방을 네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성경에 보면 섬들에게 일어나서 섬들에게는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한다는데 그 넓은 태평양에 이 작은 점처럼 찍혀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 남태평양 가운데에 14개의 섬나라가 있다 하더라고. 어떤 나라는 인구가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몇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 있고 피지란 나라는 인구 80만인데 그 나라에 다 비행기에 내리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피지 땅에도 그 씨앗을 뿌리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 나라는 우리나라 70년대 말쯤 한 3, 40년쯤 뒤져 있는 나라 같더라고요. 수도라고 해도 걸어서 30분이면 다 다녀요. 별로 다닐 데가 없어요. 뱅뱅뱅뱅 이렇게 돌고 나면 없어요. 그 외곽에는 가난하고 진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립된 섬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 또 사탕 수수밭에서 그 땡볕에서 그 노동자로서 일해온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 나라예요. 우리가 작은 그 50평 되는 건물을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얻어가지고 이사해서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그 방 안에 앉아서 예배를 탁 드리는데, 제가 30년 전, 40년 전, 30몇 년 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조그만한 방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감각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예? 왜? 다 이게 가물 때 막 비가 없는데 막 갑자기 소나기가 타다다다다 하고는 마른 땅에 비가 막 타지면 그 흙냄새가 팍 올라오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럼 그거 못 느낍니까? 아, 인생을 좀 그걸 느끼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핵이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처음 태어날 때 그 물맛 무슨 맛 이 냄새 이 후각 그걸 이제 감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찾아오는 것처럼 꼭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하나로 너무 좋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에서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가서 그 마음의 감흥이 딱 오는데 야 진짜 복음이 좋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문제가 없어. 진짜 그러네. 이제 2013년도 이 새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에 죽음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듯이 모세가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구나. 그래서 그가 일어나 가더라고요. 모세의 마음에 이제 할례가 행했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내가 살려고 하면은 죽고 죽는 자로 여기면은 그칠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래서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중에 그 모세의 입에 나오는 말이 애굽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노아로 우리에게 이 선교회 안에 주셨고 2013년도 안에 목사님은 우리 선교회 안에 DL 무디어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50명이 일어날 거라 이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으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로구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이제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종들과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